사무엘상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나중에 사무엘상의 전체 구조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디테일 중심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돼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성막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좀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체를 설명해 보죠. 1장부터 4장까지가 다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쵸?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사울이 죽고 다시 왕이 됐다는 주로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울이 죽고 다시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죽자마자 맨 먼저는 다시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죠. 그쵸? 그리고 7년이라는 시월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부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 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패턴들이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눈에 확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죠. 그 당시 이대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첫 남쪽이 유다, 북쪽이 에브라임.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최대 지파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 계파 가운데 뭐에서 약간 알력이란 게 존재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죽은, 솔로몬이 죽은 사후에 나라가 두 개 쪼개진 이유도 이게 묵은 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유다지파라는 지파와 에브라임, 요셉지파라는 지파가 이대권위, 어떤 신앙적인 권위와 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졌던 건데, 서로 협력하여서 뭘 했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분열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그러다 보면 에브라임에서도 왕이 나오기 힘들고, 유다에서도 왕이 나오기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근데요, 아직도 백제 신뢰가 좀 있습니다. 그쵸?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충청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상도 전라도가 여전히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백제 신라라 그래요. 그쵸? 되게 오래된 건데, 왜 아직까지 서로 싫어할까? 아마,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가 백제를 좀 차별했나 보죠. 혹은 뭐 처음부터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이 이게 남아있던가, 뭐 북쪽은 아예 떨어져 나가셨고,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원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서울 사람이 됐다, 그것도 별로 없어요. 충청도 사람이 됐다,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한테. 전라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경상도 사람. 그래서 서로 계속 찾아봅니다. 전라도에 뭐 더 퍼주는 거 없나, 경상도에 퍼주는 거 없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는, 왜 그래요? 여기가 우리나라 지방색이 제일 센 데예요. 서울은 사실 지방색이 없는 거고, 충청도 강원도는 사람 쪽수가 적고, 그리고 여기는 고구려였다가 백제였다가 신라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둘은 지방색이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지방색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파색이라는 게 존재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그래도 장자 지파인데 라는 게 있고, 유다는 하나님과 홀이 영원히 함께하는 건 유다야, 약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이 상대를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에는 불구하고, 아브넬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줬던 영광을 거두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도 유다지파의 왕이 나오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은 왕으로 초대를 안 합니다.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다윗의 입장에서 포인트는 두는 것과 다윗의 입장과 시대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인 흐름, 그러니까는 그 당시 시대적 가치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을 세우시면 그가 우리의 왕이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근데 유다가 왕이 된 건 싫어요. 그리고 그럼 역학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런 게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막아서는 두 번째 흐름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넬의 캐릭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맞죠? 이 사람이 고백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아브넬이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시기를 바란다. 3장 중반이에요. 그 맹세는, 여호와가 다윗에게 한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시느리라 하시는 것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야가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다윗 왕이 유다 쪽에서 왕이 되는 게 싫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중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진짜 될 수 있게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병권을 전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병권을 전체 갖고 있고 다윗을 짓지 않고 무비봇을 지시했기 때문에 사울 왕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왕이 된 애는 요나단이 다들 사울의 아들 하면 요나단이었지 얘는 아들도 아니었거든 사실.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한 새 아들이 진짜 사울의 용맹한 새 아들인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삐리삐리한 애가 이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왕위를 지속할 수 있게 했던 게 아브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래도 충성심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울 왕가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도 사울 왕가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여자 문제 갖고 뭐라고 하니까? 그 때문에 완전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스토리는 이래요. 예전에도 다윗 왕가 때도 솔로몬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 왕가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아버지의 왕의 첩을 삼는다는 건 여자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여자를 갖는 건 이제 정복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 선왕의 첩.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왕의 첩이면 지금이 왕인데 선왕의 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나이가 24시고 얘가 34시라고 해도 얘는 무슨 레벨로 들어가요? 어머니 레벨로 들어가죠. 그렇죠? 첩이라고 해도.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순간 무슨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왕위적 정통성에서 뭔가 계승할 소지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걔가 이름이 뭐 누구지? 걔가 그 바세바한테 가서 왕이 맨 마지막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여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그쵸? 11개 왕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바세바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서 야 얘가 그 여자에 좋대 그 여자에 달라고 해 달란대는데 라고 하니까 어머니 차라리 왕위를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 다음에 죽여버려 가서 그쵸? 그만큼 이거에 대한 솔로몬 사건 때에도 얘가 왕위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첩 아 그래도 야 왜 그 여자를 건드렸어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 혹시 이 나라를 네가 먹을 생각이야? 너 지금 너 반역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완전 열받죠. 왜? 아브넬은 나름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충성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완전 허수아비예요. 아브넬이 맘만 먹으면 그런 정통성 같은 거 안 가지고 와도 내가 내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애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충성심 때문에 한 건데 아브넬은 진짜 그 여자에 그냥 좋았나 봐요. 왕이 될 마음은 없이.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의심을 해? 내 충성심을? 이 나라 다윗한테 줘버린다 이런 거예요. 아브넬이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요. 아브넬 캐릭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윗의 왕관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반작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쵸? 반작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넬 캐릭터를 좀 따로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넬은 어떠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요 정확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충성심이 있지. 내가 사울을 섬긴 지가 얼만데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아브넬이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같이 나왔던 걸로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신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건 난 뭐예요? 충성심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충성심이 얼마나 얄팍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열받으면 내 이해관계가 얘 때문에 싫어지면 다시 그래 주뜻 이룬데 내가 쓰임 받으리라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뜻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움직이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랑 이제 아브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흐름을 알아도 그 흐름이 자기 흐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자기 흐름이 그거랑 틀리면 아 그건 알지만 아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그 흐름이 자기랑 맞으면 그래 내가 죽듯 이루리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의 사람이죠. 하여튼 아브넬은 그렇습니다. 이상한 캐릭터죠. 여기에 아브넬이 가서 다윗왕에게 가서 나라를 합칩시다 했을 때 다윗이 오케이 했어요. 그쵸? 다윗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을 주려고 해요. 요압이 개인적인 동생의 복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데 둘 다 누굴 죽이냐면요, 군권을 가져갈 뻔했던 사람을 죽입니다. 첫 번째 아브넬을 죽이고요, 나중에 압살롬 사건 때 그 아마산과 개를 다윗이 세우려고 하니까요, 아합이 개도 죽, 요압이 개도 죽여요. 두 번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 어떤냐면은 자기 위치, 군대장관이라는 자기 위치를 흔들려고 할 때 죽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독특한 캐릭터죠. 요압이라는 사람도 재밌는데요. 성경 읽으면 요압이 신앙 좋을 때 되게 많죠, 그렇죠? 요압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너와 하나님과 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해서 요압이 선언하고 나아가자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십니다. 왜 교만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렇죠? 요압은요 되게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목숨 걸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해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인공인 동안에.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판을 깨요. 주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 나라가 꼭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는 좀 그 엑스트라 역할을 해라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주님 나라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해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부흥해야 돼요. 가끔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랜만이죠. 이렇게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가 친구를 데려온 게 이제 되게 9개월 만에 일하는 오랜만에 오늘 집수 친구가 잠깐 왔었는데 하여튼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내 사명이고 교회 내 의미고 되게 그런 분이에요. 진짜 주를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나보다 저 사람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면 싫어. 이게 내가 10명 전도였는데 저 사람이 20명 전도였어. 그래서 내 10명 전도였는 게 빛이 안 나. 그래서 싫어. 이게 요압이에요. 내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 교회가 잘 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 확장돼. 목숨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로 목사가 됐으면 교회가 좀 안 돼야 되는데 후임이 왔는데 더 잘 돼. 그럼 싫어. 이게 요압인 거죠. 정반대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자기 관계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아브넬은 하나님 이름이 이런 상관없어요. 내가 이러면 이런 거야. 내가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은? 이름을 갖다 써요. 이 정도예요. 요압은 같이 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큼 내 뜻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는 거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캐릭터가 이래요. 아브넬과 요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서 때문에 다윗이 왕됨이 딜레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다 라고 선언되는 세상이었으면 누구나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사울이 죽자마자 요나단이 죽자마자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라고 세우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거? 이기적인 자기 사회적인 시각들, 개인적인 이해관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됩니다. 그렇죠? 딜레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의도로 그것들을 미루어내고 막아낼 때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과정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가를 얻고 다윗 왕가가 열리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세속사회에서의 한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저 왕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날 죽이려고 쫓아내렸어요. 근데 저 왕이 죽었어요. 기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훅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면 고려 왕족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 왕족은 거의 왕족 비슷한 이름도 못 거 그냥 다 씨알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없는 거예요. 이씨 조선이지 고려시는 끝난 거예요. 왕씨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씨라면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옥씨가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식의 상황들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다윗은요 최종적으로 뭘 바래요? 다윗이 보는 골은 뭐예요? 골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이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다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옹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왕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고 요압이 잘못한 건 뭐예요? 아브넬이랑 요압이랑 어긋나기 시작한 건. 요압은요, 그만 쫓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원래 다윗 사람들이랑 그 아브넬 사람들은 다 그냥 친구 같이 동료구나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내분이 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심하게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쪽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보여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오고 우리가 더 세다 라고 쇼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통합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인정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때요? 정복전쟁하는 사람처럼 쫓아가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죠? 그런 식의 패턴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선언해요. 사울이나 요아단을 죽이고 왔다고 했던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죠.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역자인데 쟤를 죽였어. 누가 지금 어디냐? 그분이, 난 이름 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막 도망다니고 계신 분 누구죠? 시리아인가? 시리아에서? 카다피. 반군이 카다피를 쫓아냈어요. 지금 누가 카다피를 잡아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웅이어야 되잖아. 제가 카다피를 죽였습니다 하면 영웅이어야 돼. 그냥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 자기가 죽은 게 아닌데도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인정받을 줄 알고 그냥 다윗한테 온 거죠. 근데 다윗은 뭘 보여줘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죠. 네가 감히 사울을 죽였느냐, 여호와가 세운 자를 네가 손을 대냐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슬퍼합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쵸?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중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그 왕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왕이 그 쓰임받음의 길을 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을 가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마지막 장면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것에서 너무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위대할 뻔했던 사람의 초라한 몰락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가장 원했던 그 그림은 누구도 죽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이제는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요나단이 쿨하게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사울도 쿨하게 다윗을 인정했으면 왕의 사위로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생각했던 그림은 그 그림을 원해요. 그래서요 안 쳐들어갑니다. 심하게 싸우지도 않고요. 아브넬 이제까지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애가 이제 코너로 밀리고 여자 문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항복하겠다고 해도 내가 너 군대장관 시켜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왔던 건 뭐예요? 자기들이 점령군처럼 자기의 그 400명이 점령군처럼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통합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넬도 쓰려고 했던 거죠. 요압이 그래서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압은 거기서 시대적 싸움이 끝난 거였어야 돼요. 근데 요압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은 요압이 힘이 세서 내가 건들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 중에는요 자기 세력이 너무 많아서 이성계도 못 건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죽인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이방원이가 나서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국공신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못 건드렸던 그 세력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요압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압의 형제들이 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냥 군권을 다 잡고 있어요. 건들 수가 없는 거 어떤 거였어요. 다윗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좀 다른 얘기. 다윗이 원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은 시대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들을 반발하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똑같이 니네가 쎄 내가 더 쎄라고 쳐들어가든가, 야 네가 나를 쫓아다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시선과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끼리 자체 충돌을 하다가 다 아니시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신비한 과정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입니다.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자기 군대 데리고 쫙 들어가서 점령군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 이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을 옹립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옹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 7년의 기다림 그리고 7년의 한결같은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영리에 서고 있는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역천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저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 그건 싫은데 내 사고방식, 시대적 사고방식 그래서 내가 역천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 내 이해관계 그래도 아, 내가 걔랑 친하고 난 이 여자가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임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 좋지 나도 그게 좋아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의 역천 이런 식의 내가 영리에 쓰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선의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선의를 기대하며 흡수하는 사람인지 그 선의가 있는 건 알아도 내 마음대로 따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내가 첫 번째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 자체를 보면서 하는 묵상입니까? 묵상입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악어새 눈물이 아니라 진짜 우는 세 번 울죠.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 울죠. 첫 번째 사울이 죽었을 때 울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울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의 왕인 걔가 죽었을 때도 그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다윗은 요거 해요. 다윗이 이 와중에 한 건 그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울이 죽거나 내 반대파들이 제거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진심감으로 나를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선의 여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그들이 느낀 거죠. 아, 다윗은 쿠데타 세력이나 왕권을 쟁취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고 그래서 그 왕됨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린 내가 왜 왕이 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왕이 되는 게 들려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지 않는 다윗의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순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순리 같은 건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넬과 요압이 충돌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의가 이 이면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다윗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왕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내 중심적으로 뭔가 하든가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거나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내가 정체성만 분명히 하는 것 이해관계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으로 내가 움직여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다윗의 왕들을 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윗의 되게 쉬운 얘기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왕권을 잡아봐야 쿠데타 세력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 유례 없이 선대 왕조에 의해서 핍박받고 반역자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대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사적 고백이 있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자기 스스로 나는 사울의 사위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돌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왕자의 지위를 줘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이씨 조선이 됐는데 왕씨에게 그런 것들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으나 그 하나님 뜻을 어겼고 그래서 그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사울을 앞선 자, 자기를 그 다음 자로 정체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사업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재산도 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주죠. 그쵸? 그래서 전혀 다른 왕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면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쿠데타처럼 왕이 되고 쿠데타처럼 CEO가 되고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되게. 다른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쭉 읽으면 별 얘기 아니겠지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다윗 왕조가 사울 왕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고대사에서 얼마나 비상적인 행동인지, 그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사위라고 여전히 고백하며 그는 위대한 용사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들을 장사 지냈던 자들을 축복하는, 그러니 다윗의 심정의 뷰를 가져야 됩니다. 내 입장이면 원수죠. 나주로 쫓아다녔던 애가 아브넬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대신이죠.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내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반역자들이 쿠데타, 사울의 세력들이 잔당들이 있다면 사울의 핏줄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할 텐데 미래의 불안 세력이 될 수 있는 뿌리죠. 내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 사울은 다윗의 시각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전쟁의 승리나 어떤 역동적인 기적이 아니어서 이 과정들은 굉장히 지루한 역사적인 나열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내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마지막 7년의 기다림, 이 7년의 기다림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와 왕조를 보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다윗이 역사상 가장, 그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는 거예요. 그쵸? 다윗의 아들들이나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시선으로 찾고 봅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들은 좀 더 강조된 것들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5장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5장부터 6장까지 다윗의 기도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다윗이 왕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사사기 때는 그래도 어떤 가치가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사사를 때때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왕조로 바꾸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 의미 고백은 다르지만 형태는 일반 형태랑 비슷하게 갖다 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울 왕조 40년 동안 사울이 일반 왕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왕조를 일반 왕조, 다른 나라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재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재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다른 나라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는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역할로서의 왕이야 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셔야 돼요. 그 이 성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이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요. 그냥 쭉 해서 그냥 걷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들이 알아서 해. 그건 종교 파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요. 지금 왕의 귀환처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의 귀환의 행렬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승전한 왕이 자기 수도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귀환의 행렬이에요. 그 귀환의 행렬의 맨 앞에 뭐가 서는지 아십니까? 광대가 섭니다. 귀환의 행렬의 맨 앞에 광대가 서서 분위기를 띄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장성들이 나가고 그 뒤에 왕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서요? 그 광대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아서 쫓겨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뭐 그 훈리와 비누였어요. 사무엘 첫 장면에서부터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나는 그 앞에서 광대처럼 쓰임받는 존재라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렬을 했어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미갈은 어때요? 여전히 사울 왕조적 시각을 유지시키죠. 그렇죠? 왕이 왜 그러고 있냐? 조명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 그럼 역시 사울 왕가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미갈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자식이 없을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식의 시각, 그런 식의 관점은 이제는 배가 끊어져야 되는, 사라져야 된다는 표현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다른 편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선명하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실수가 있었죠. 실수 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엔 다윗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물건 가져오듯 가져옵니다. 처음에. 그렇죠? 수레에 담아가지고. 그렇죠? 수레에 담아가지고 가져와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손댔다가 죽죠. 그때 이제 그때서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 이방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썼던 방식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물을 다루는 방법이죠. 쓰던 수레를 쓰면 안 되고 수레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위에 세워 얹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이방인들이 쓰던 방식. 하지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셨죠? 언약궤는 절대 짐승이 나르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나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마 태우는 현상이랑 같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봉을 껴서 네 개를 지고 갑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마예요, 가마. 이 위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지성소, 이 언약궤는 의자고, 이 의자를 사람이 메고 가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레에 실는 건 뭐예요? 물건이죠. 언약궤라는 성물, 이 물건이 되게 특이한 물건이어서 깨끗한 수레에 실어봐야 돼. 이 물건 되게 중요한 물건이야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유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처음에는 그냥 밀렸던 일 처리하듯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윗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랑 자기 상식에 평소 쓰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적용해서 그걸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웃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웃사는 사고사입니다. 웃사가 죄인인 게 아니라. 웃사는 물론 죄인이죠. 근데 웃사는 이제 안타깝게 당한 거예요. 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웃사도 잘못한 건 뭐예요? 손대면 안 돼요. 넘어져도 손대면 안 돼요. 완전 물건 취급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요. 자기 주제에. 근데 손대죠. 이거 떨어지려고 하네? 이렇게 딱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우사는 이제는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죽었다기보다 그 시대에 향한 어떤 선언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깨닫죠. 그때, 그랬다야 다윗이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제대로 들어오고 왕의 행렬로 들어오고 그 앞에서 목숨 걸고 뛰어날 겁니다. 그쵸? 왜 우사의 죄가 자규죄거든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시선과 자기 관점이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겸손하게 나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무엘 하를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왕조 교체가 아니에요. 사울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다윗 네가 해봐. 신난다. 이번엔 내 차례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사기의 회복.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사기의 회복. 40년 동안 왕조기 동안 사울 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이 사실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자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선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선언으로 해서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갖고 오는 사건이, 두 번째는 성전을 지으려는 사건이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의 성마에 계시는 게 굉장히 천마에 계시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에서 이제 성전을 하나 지를까 한다 마음을 갖죠. 이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순수한 선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너 마음 좋은 마음 썼다. 근데 네가 이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있었던 미묘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짚고 가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집 한 채 해드려야 될 텐데 약간 이런 마음인데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계속합니다. 계속 내가 너를 언제로 넘어가요? 양치던 놈을 불러다가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 양칠 때 불러다가 이렇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네가 쫓겨날 때 내가 살려줬고 지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 뭐 이렇게 집이라도 한 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나 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 이제 뭐 필요하세요 뭐 코트 하나 하실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이렇게 세운 거야. 근데 넌 지금도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와 네 왕조와 네 가족을 어떻게 해나갈지 플래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감사했어요. 집 한 채 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집 짓는 건 네 일이 아니고 네 다음 때 할 거고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넌 준비하고 그 다음 때 네 아들이 그걸 할 거고 천대까지 내가 이것을 펼쳐나갈 계획을 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이란데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크게 감동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무슨 감동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도 좋으니의 감동이에요. 내가 그냥 한순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데 나와 내 가족을 사용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감동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다 이 감동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일부러 참여하지만 이 대단한 일에 일부러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에 대한 감동이 나요. 이 두 번째부터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고해를 통해서 뭘 다시 선포합니까?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시는 장면. 다윗은 진짜 왕이죠.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왕인 거예요. 그 왕으로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왕정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꾸셨던 왕정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은 하나님이라는 왕 앞에 춤추는 광대 같은 입장이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줍니다. 알려주는 거죠. 왕이 오신다. 너들이 나와서 함께 이 자를 참여하라. 경배하라. 이게 광대 역할. 그리고 그 왕은, 우리의 왕은 그런 광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백성들이 우리 왕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왕도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 나라에 적용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다윗 왕조의 의미. 그래서 이 사무엘 하 1장부터 이 초반 이 다윗의 기도 8장까지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어떤 왕가인가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와 다윗. 하지만 사울 왕가를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가도 이 뜻을 갖고 계셨으니까 포함하는 그런 왕가임을 하나님의 왕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가는 천대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왜 다윗 왕가는 천대까지 안 망합니까? 다윗 왕가는 다윗의 이름의 왕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은요. 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잘 못해서 그렇지 사울이나 다윗이나 같은 꿈, 같은 왕과의 부름받은 심부름꾼이라는 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고백은 뭐예요? 내 천대까지 잘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이 그 위대한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동참하는 자를 항상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우리의 집에 복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고백합니다. 멋있죠? 두 번째 장면. 그래서 세 번째 장면. 그래서 가는 배마다 이깁니다. 그렇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이제 8장, 9장, 10장, 뭐 무효선 얘기가 중간에 아까 했던 사울왕과에 대한 의미로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무찌르는지에 대해서 네, 모압과 암론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누구지? 그리고 에돔을 물리치고 아라비아를 물리칩니다. 네 나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에돔에 대한 의미는 독특합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가에 들어서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가에 들어서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에서에게 말씀하셨던 에돔 왕가에서 에돔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누가 장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에돔은 아우나라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도메 팀.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원래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언제 이루어졌어야 돼요? 원래 모세가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 딜레이는 엄청 돼요.
모세가 와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400년 빽 했다가 또 여호수아가 했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애들이 사사기 400년 쉬었다가 막 40년 뺏 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 했어야 되는데 사울도 또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늦게 하는 거에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하십니다. 제대로. 모압과 암몬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던.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친척, 사촌동생이었던 롯이죠. 롯인가 그 롯이죠. 롯의 딸들이 자기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와 동생에 나왔던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죠?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밑에서 가시가 될 거라고 가지고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이름에서 가시 역할을 했는데 그 가시가 꺾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블레셋이 포함해서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너희들의 경성치 못함으로 가시로 두셨던 것들 가시로 두셨던 나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꺾으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사사기 내내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건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시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들이 하나님을 자꾸 안 믿고 지들 마음대로 가니까 가시를 두신 것이지 인생 큰 벽이 아니었다. 그걸 꺾어버리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 선언하세요? 이집트는 나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나라는 이집트만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국가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 그렇죠. 그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반도.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지역에 분토 국가들이 있고 여기에 연합 국가는 아니지만은 부족 공동체로서 커다랗게 있었던 게 이제 아라비아예요. 일단 단일 국가 아니라 부족 공동체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왕이 이렇게 제국으로 이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크긴 제일 크죠. 그래서 암몬이 뭘 데려와요? 아라비아의 동맹군들을 데려오죠. 용병들을 갖다 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깨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다윗 왕이 쓰자마자 이스라엘 영광이 사방에 빈다는 것을 보이죠. 사울은 어때요? 가장 가까이 지었던 첫 가시, 블레셋도 꺾지 못하죠. 그렇죠? 예전에 해결했던 아말렉도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말렉 해결하고 시작했고요. 되자마자 블레셋 시작하고요. 모압과 암몬 해결하고요. 에돔 해결하고요. 아랍에까지 딱 정리합니다. 그전에 이런 게 되게 큰 문제 같았어요. 사울에게는 다른 사사기 시대는 400년 동안. 이게 큰 문제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건 그냥 두두두둑이에요. 이건 이게 안 되니까 가르치려고 쓰셨던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거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결되신 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기의 이 왕권의 전성기를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가 이 뿌리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원래 한민족이 원래부터 한반도에 살았는데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민국가, 이주국가, 종이었던 나라 애들이 나와가지고 민족이 될 수 없던 수준의 애들이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주변에 당할 자가 없고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그렇죠? 일단 다윗 때는 이제까지 가시를 쫙 뽑고 준비 딱 한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 딱 세워서 솔로몬의 지혜로 다른 식의 통치 방식과 기준 가치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 왕들은 그것들을 더 널리 전파해서 바벨로니아 이상의 제국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권력적인 제국이 아니라 영향력 같은 제국이죠. 산들 위에 높아져서 그 가치를 배우는 솔로몬 때 잠깐 일어났던 정말 잠깐 일어났던 이게 교회를 향한 계획이시죠. 그렇죠? 교회를 향한 계획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진짜 내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서 광대이며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까지 인생의 이 공부가 문제고 돈이 문제고 학력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내 인생의 가시였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내는 삶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빛을 보는 상태 교회가 꿈꾸는 지향이죠. 근데 그게 되기만 하면 안 되면 400년 동안 안 되는데 되기만 하면 쭉쭉쭉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직 약간 요 아래인 거죠. 그쵸? 약간 우리는 사울 얘기하면 되게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아브넬 얘기해도 남 얘기 같지 않고 요압은 그래도 요압이면 우리 리더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이 나는 아직 요압 정도 신앙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는 되게 그런 거죠. 계속 우리끼리 되게 지고받고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영광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아서 요찬을 지급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왕밑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탁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면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가장 화려한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그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왕정기가 뭔가를 딱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가장 아름답죠. 딱 이제 11장 가도 바스바 사건이 터지죠. 저할 수 있었는데. 바스바 사건이 안 터졌다면 압살롬 반역도 없고 다윗 왕관의 권력 투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다윗 왕관 영향력은 더 현저했겠죠. 그래요? 아, 그 바스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영향이 급격하게 쇠퇴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김병욱 사장님 잘하셨으면 좋았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좀 안타깝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음주는 좀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감동적인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작용에 속한 사람을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반대편을 찾고 서지 마시고 내 인생에 대한 주의 뜻을 아면서 그게 이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반대편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다고 또 되게 내가 잘난 것처럼 무심해져서 대충 술에 보내고 대충 집필려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겸손하게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방대처럼 뛰놀고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를 참여시키시는 것들에 대한 그 정말 감격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정말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8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뭐야 에돔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 인생과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